VOA 세계 뉴스입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수준의 해외 순방길에 나서면서 하와이와 괌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라이 총통이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태평양 국가 순방을 계기로 몇 주 안에 하와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라이 총통이 미국령 괌을 경유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 총통의 이 같은 방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지난 5월 공식 취임 뒤 첫 해외 순방입니다. 이에 대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라이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해선 안 되며 미중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은 마셜제도, 투발루, 팔라우 등 12개 태평양 도서국과 외교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한편 타이완 총통실은 라이 총통이 현재 해외 순방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관련 계획이 세워질 경우 적절한 시기에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에 어제 공습을 가해 한 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올레키퍼 오데사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이날 공습으로 오데사 중심부에서 아파트 한 동이 파괴되고 여러 다른 아파트에서 화재 등의 손상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공습으로 주요 난방 배관시설들도 영향을 받아 4만 명 넘는 시민에게 난방 공급이 한때 중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사이 러시아군이 드론 29기와 KH-59 및 69 유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며 드론 25기와 미사일 한 발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데사는 흑해에 인접한 항구 도시로 2022년 2월 러시아의 불법 침공 이후 러시아군의 잦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기습 공격 뒤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남서부 크루스크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하루 사이 최대 430명의 우크라이나군 병력을 사살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크루스크 전선에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 만여 명 중 상당수가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전황보고에서 또 다른 주요 전선이 형성돼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보즈네센카 지역을 추가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로 나흘째 레바논 내 무장조직 헤즈볼라를 겨냥한 수도 레바논 인근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아침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의 한 건물에 공습을 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목격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주거용 건물과 회사, 경찰서 등이 있는 인구 밀집 지역 내 표적을 겨냥했으며 공습 50분 전에 민간인 대피 사전 경고가 있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과 맞물려 시작된 이스라엘 헤즈볼라 분쟁으로 어제 현재 레바논에서 3,386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 정보부대의 주둔지인 텔아비브 소재 텔하임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남부 다히에 일대와 레바논 동부 베카벨리 등지에 헤즈볼라의 거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지역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중부 이북 지역 등을 겨냥한 로켓 공격 등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시리아 수도 다마스코스 지역 내 이슬람 무장조직 목표물 등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해당 지역 내 군시설과 영내 친일한 무장세력 이슬라믹 지하드 본부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관영 사나통신은 다마스쿠스 서쪽 인근의 마제와 쿠드사야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들이 이스라엘군의 표적이 됐다며 공습으로 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제는 이란군 정예부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지휘관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내 또 다른 친일한 세력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1년 넘게 전쟁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슬라믹 지하드 등과도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영내 친일한 무장 조직들과의 이 같은 충돌이 계속되온 지난 1년 사이 시리아 내 관련 목표물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도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작은 놀잇감 하나도 세대에 걸쳐서 사랑받았다면 그 역사적 가치와 영향력 인정받습니다.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에 자리한 전미 놀이박물관이 1998년에 설립한 장난감 명예전당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그런 장난감을 추억하게 하는 곳입니다. 시대를 풍미했던 장난감과 놀이문화는 무엇이고 또 얼마나 그 명성이 이어졌는지 얼마나 혁신적인 장난감이었는지 등을 역사가와 교육가 등의 심사를 거쳐 장난감 명예전당에 등재시킵니다. 1998년 이 장난감의 명예를 인정받은 첫 주인공들 테디베어 곰과 크레올라 크레용 플라스틱 원반이죠. 원반 놀이기구입니다. 프리스비와 구슬, 레고 블록 등 11개였고요. 허리에 끼고 열심히 돌렸던 훌라우프 1999년에 올라갔습니다. 줄넘기 자전거는 2000년에. 오른쪽 왼쪽 돌려가면서 색을 맞추는 큐브, 종이 비행기, 야구선수 카드, 닌텐도, 요요, 또 여러 장난감 자동차가 있고요. 놀이카드, 담요, 종이 상자도 보이는데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도 즐겼던 장난감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얼마나 팔렸고 또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 등 자세한 배경 설명과 함께 소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에 3개의 장난감이 추가돼서 명예전당에 등재된 장난감 모두 87개가 됐습니다. 세상에 노는 즐거움을 알게 했고 또 추억으로 빛나는 올해의 장난감들 어떤 게 있을까요? 색색의 긴 머리털이 아주 상징적인 조랑말 마이 리틀 포니가 있고요. 숫자 놀이카드 페이스 10 변신 로봇 트랜스포머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8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9도 흐린 날입니다. 먼저 북한의 날씨였던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 북한은 1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비 내리겠는데요. 삼지연과 김영관, 선봉과 중강 지역은 눈 소식도 있습니다. 16일 내리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 정도, 그리고 황해도는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5에서 10cm 정도의 눈도 예상됩니다. 이번 비와 눈이 그치고 나면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요.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토요일 최저기온은 1도에서 15도, 낮 최고 7도에서 20도 사이로 기온이 약간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평양과 신의주 아침 최저가 12도고요. 개성이 13도, 원산 11도, 함흥 10도, 희산 2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함흥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18도입니다. 원산 17도, 신의주의 낮 최고가 15도고요. 중간과 희산은 9도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2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 3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11월 16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들으시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네, 아테시키스는 우이굴란드 벌게나 카다르드 디에 박트음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이의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이 두 나라 사이의 갈등 요인과 관계 개선 전망 짚어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연합 의원입니다.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의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 함께 하십시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환경운동가이자 백신 접종에 의문을 제기해온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씨를 보건후생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내무장관, 법무부 부장관 자리에도 측근들을 지명했습니다. 상하이, 도쿄, 뉴욕 등이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각한 도시들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이란에 방문해서 이란 핵합의 문제를 논의했고요. 튀르키예가 브릭스 협력국 지위를 제한받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미국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정부를 구성할 청사진들 속속 공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 보건후생부를 맡길 임무를 발표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씨를 보건후생부 장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로버트 F. 케네디를 미국 보건후생부 장관으로 발표하게 돼서 흥분된다고 말했는데요. 통상 다른 지명 발표를 하면서는 기쁘다라고 했던 터라 눈길을 끕니다.
네네. 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씨, 흔히 RFK 주니어라고도 하는데요. 미국 정치 명문인 케네디가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 35대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고요. 케네디 대통령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 의원의 아들입니다. 네. 예, 케네디 일가는 전통적인 민주당 가문인데요. RFK 이 주니어 씨도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지난해 10월에 탈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선에도 출마를 했었습니다.
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지난 8월에 하차했고요. 이후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로이터통신은 그가 공화당 행정부에서 역할에 맞는 대가로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선거 유세할 때도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지원 유세하기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RFK 주니어 씨는 아버지 삼촌 모두 암살로 희생됐는데요. 트럼프 당선인도 암살 시도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공감대를 강조했었습니다.
네네.
예,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대선에서 승리하면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과 관련된 나머지 문서들도 모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케네디 주니어 씨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죠.
네, 케네디 주니어 씨가 백신 접종에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케네디 주니어 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 백신이 자폐증과 관련이 있다는 등 잘못된 의학적인 주장을 펼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예, 팬데믹 기간에 연방정부 또 주정부들이 시행한 백신 접종과 규제 조치도 반대했고요.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백신 반대론자인가요?
본인은 이 백신 반대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더 엄격한 검사를 원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케네디 씨는 현재 백신 반대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기관 어린이 건강보호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케네디 씨는 후보 사퇴 전이었던 지난 3월에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백신 접종을 원하는 미국인은 계속해서 접종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가 하면 이달 초에는 또 불소가 골절, 암과 관련이 있다면서 공공상수도에서 이 불소 제거를 권고하겠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네, 자, 케네디 주니어 씨에 대한 보건후생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 반응 어떻습니까?
네, 대체로 파격적이고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통상 보건후생부 장관은 국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제적인 경험 또 입지를 가진 사람이 맡아왔는데요. 예, 주류에서 벗어난 의학적인 견해를 가진 인물을 지명해서 미국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참고로 이 보건후생부의 2024 회계연도 예산이 3조 1,900억 달러로 전체 연방정부 예산의 약 23%를 차지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무장관 인선도 마쳤습니다.
네. 차기 미국 정부 내무장관으로는 더그 버검 노스다코다 주지사를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4일 플로리다주 마로라고 자택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 버검 주지사도 있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내무장관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네, 수억 에이커에 달하는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와 수자원, 자연자원, 문화유적 등을 관리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네.
네, 현재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차기 정부 내무장관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버검 주지사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었습니다.
네, 작년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가 중단하고 바로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강력한 개인 정치적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네,
네 이선의 버검 주지사는 석유 산업의 강력한 옹호자로 트럼프 당선인의 환경, 에너지 정책 등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걸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발표가 나오고 몇 분 만에 환경단체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법무부의 부장관으로 지명할 사람도 공개했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14일 토드 블랜치 전 연방검사를 법무부 부장관에 지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서 토드는 법무부의 중요한 지도자가 될 훌륭한 변호사이고 오랫동안 망가진 사법체계를 고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름이 낯설지가 않네요. 그 트럼프 당선인이 연루된 여러 소송에서 법적 대리인을 맡았었죠.
맞습니다.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의 수석 변호인이었고요.
네.
예,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수석 변호인을 맡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이날 보훈부 장관의 더그 콜린스 전 하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차기 정부에 자신과 긴밀하게 일했고 충성심을 보여온 사람들로 채워가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나라 또 도시가 공개됐네요.
네,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지금 제29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COP29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15일 엘고 전 미국 부통령이 공동 설립한 재단인 클라이밋 트레이스가 전 세계 각국 9천 개가 넘는 도시와 지역을 대상으로 오염 실태를 파악한 새로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예, 보고서 내용 보겠습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 10억 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곳은 7개 주 또는 지방인데요.
네.
예, 미국 텍사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6곳, 산둥과 허베이, 산시, 내몽골, 장쑤, 광둥성이 모두 중국에 있습니다.
네.
예, 순위로 치면 텍사스가 6번째입니다.
도시별로 분석한 것도 있죠.
네, 전 세계에서 중국 상하이가 2억 5,600만 톤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상하이의 배출량이 노르웨이라든지 콜롬비아를 앞지르는데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 도시 한 개가 한 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네, 또 일본 도쿄가 2억 5천만 톤, 미국 뉴욕시가 1억 6천만 톤, 휴스턴이 1억 5천만 톤, 그리고 한국 서울이 1억 4,200만 톤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상위권 도시에 속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도 많을 텐데 이게 줄거나 또 늘거나 한 나라들이 있는 거죠?
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과 인도, 이란, 인도네시아, 러시아가 배출량이 특히 많이 늘었고요.
네.
반면에 베네수엘라와 일본, 독일, 영국, 미국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구 전체의 오염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알 수 있습니까?
네, 지구의 총 이산화탄소와 메탄 오염이 0.7% 증가해서 612억 톤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인공지능과 위성, 지상 관측 자료를 결합해서 진행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은 배출량을 관찰했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 수치보다 더 높다고 클라이밋 트레이스의 개믹 매콤이 공동 설립자가 말했습니다.
네.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은 바로 이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회의체인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후재정,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들이 지구온난화를 막고 또 세계를 돕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의 핵심 의제인데요.
네네.
네, 하지만 환경운동가들과 기후전문가들은 이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로 홍보하는 나라 또 기업들 속에서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회담 장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네, 아제르바이잔은 석유와 가스 주요 생산국입니다. 여기에 이람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이 석유와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예,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화석연료인 석유산업 국가가 COP 회의를 주최한 게 유감이라고 말했고요. 이런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15일 알리예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이 회담에 시급한 전면 정비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지구촌은 이번에는 이란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수장이 이란에 갔네요.
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대표단이 이란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14일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협상과 외교의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한편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그로시 총장과의 면담 후에 의견 차이는 협력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IAEA 총장이 왜 이란에 간 겁니까?
네, 이란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접근 허용, 또 이란 핵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네, 이란 핵합의의 정식 명칭은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인데요.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미국이 이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었습니다. 이 이란은 일시 동결했던 핵 개발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로 이란 핵합의 부활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서 그로시 총장이 지금 이란을 찾은 건데요.
네네.
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하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격을 위협하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거나 또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 등으로 맞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에서 그로시 총장이 이란의 당국자들하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그로시 총장은 14일 모하마드 에슬람이 이란 원자력 총장과 면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시점에서 우리의 협력이 상황을 개선하고 명확성을 가져오며 분쟁과 전쟁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걸 보여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가시적 결과를 얻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그로시 총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The fact that international tensions and regional tensions do exist, this
네, 그로시 총장은 국제적인 긴장과 지역적 긴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협상과 외교의 공간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협상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네, 그 에슬람이 이란 원자력 총장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 했습니까?
네, 에슬람이 총장은 IAEA가 이란을 압박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보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예, 그로시 총장이 앞서 일부 나라들이 이란에 대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인정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에슬람이 총장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아르군의 가트노메의 모다클의 주연에 달 오물의
네,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한 그 어떤 개입주의적인 결의안에는 반드시 단호한 상응 조치가 따를 거라는 말입니다. 에슬람이 총장은 이어서 이런 종류의 압박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수년 동안 경험해왔고 우리가 이런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됐을 거라면서 이란은 국익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핵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로시 총장의 이번 이란 방문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왔습니까?
기자회견 내용만 봤을 때는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곧 나올 거라는 조짐은 없습니다.
네.
예, 다만 그로시 총장은 나는 이란과 협력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왔다면서 이게 나의 목표고 나의 관심사다.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을 걸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로시 총장이 이란에서 다른 일정도 있었죠?
네, 그로시 총장은 14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도 회동했습니다. 지난 7월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취임한 후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건데요.
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온건 개혁파입니다. 미국이 적대적인 태도를 벌일 경우에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해서 미국과 직접 대화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로시 총장은 15일에는 포르도 또 나탄즈 핵 농축시설을 방문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튀르키예가 경제협의체 브릭스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네, 튀르키예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경제 5개국의 협의체 브릭스 협력국 지위를 제안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웨메르 블란트 튀르키예 무역장관은 13일 의회에서 지난달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회의를 언급하면서 이 정상회의에서 튀르키예 가입 신청서가 고려됐다면서 이 협력국의 지위를 제안받을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볼라트 장관은 또 현지 민간 방송인 TV넷과의 인터뷰에서는 그들이 튀르키예에 협력국 지위를 제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브릭스라고 하면은 최근에 상당히 몸집을 키우고 있는 협의체 아니겠습니까?
네, 브릭스는 2006년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이렇게 4개 신흥 경제국의 모임에서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협의체 이름도 이들 나라 영어 첫자를 따서 브릭스라고 명명됐습니다.
네네.
예, 그러다 2010년 남아공에 이어서 올해 이집트와 이란,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가 추가로 가입했고요. 또 튀르키예 외에도 아제르바이잔과 말레이시아 등도 이 브릭스 가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지난달에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지난달 22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러시아 남서부 도시 카잔에서 16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장국으로 신흥시장 국가 정상들을 대거 초청했는데요.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참석했었습니다.
네.
예, 브릭스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회원 자격 외에 협력국 지위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튀르키예는 왜 브릭스에 가입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이 튀르키예는 동서양 관계를 동시에 강화한다는 목표로 브릭스 가입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그동안 다양한 국제기구에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 가입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련 협상이 교착된 상태고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브릭스 가입을 서방협력체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이 브릭스 회원국들과의 경제협력 증진의 기회로 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경제 5개국 협의체입니다. 브릭스. 브릭스가 추구하는 바가 어떤 겁니까?
네, 브릭스는 이 서방 주도의 세계 질서를 견제하기 위해서 주요 신흥 경제국들의 목소리를 확대한다는 걸 목표로 합니다. 브릭스는 지난달 16차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카잔 선언을 채택했는데요. 금융거래에서 현지 통화를 사용하고 또 새로운 결제와 예탁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는 등 경제협력에서 서방의 영향력에서 최대한 벗어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뉴스 따라잡기, VOA 매일 영어, 그리고 논평입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각 주가 보내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연방의회가 집계, 확인, 선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이의 제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연방의회가 각 지역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집계, 확인, 선포하는 과정에서 개별 선거인이나 주 선거인단 전체 투표 결과에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논쟁 없이 분명하고 간결하게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각각 한 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선거인단 표 집계가 중단됩니다. 이어서 상원과 하원이 접수된 의의를 각각 심의합니다. 연방법에 따라 심의 시간은 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어느 의원도 5분 이상 발언할 수 없습니다. 심의 시간 마지막에 상원과 하원은 이의에 동의할지 여부를 각자 표결로 정합니다. 별도로 진행된 표결이 끝난 뒤 상원이 하원 본회의장에 들어와 합동회의를 재개하고 표결 결과가 발표됩니다. 만일에 양원이 제기된 의의에 모두 동의하면 문제가 된 표는 집계에 넣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표를 제출된 그대로 인정해 집계에 포함합니다.
Lawmakers return to work Wednesday night to count and certify electoral college votes. Vice President Mike Pence in his capacity as President of the Senate reconvened the joint session of Congress.
최근래 선거인단 표 집계에서 이의가 제기된 때는 지난 2020년 대선이었습니다. 이듬해 1월 6일 정 부통령 단성자를 확정하기 위한 의회 합동회기에서 애리조나와 펜실베이니아주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두고 의의가 제기됐습니다. 두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의는 상원과 하원 표결에서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상하원 합동회기는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연방의사당에 난입하는 사건이 나면서 중단됐고 이튿날 마무리됐습니다. 이전 2016년 대선에서도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몇몇 하원의원이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의원 단 한 명의 서명도 받지 못해 해당 의의가 심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밖에 2000년대 들어 2004년 대선에서도 의의가 제기됐습니다. 해당 의의는 오하이오주 선거인단 투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당시 요건을 갖춘 이 의의를 각각 심의했고 표결에서 모두 거부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의의 제기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지난 몇 달간 해빙 조짐을 보이던 튀르키예와 시리아 간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난달 앙카라 방산업체에 대한 테러가 일어나자 튀르키예가 테러 단체로 지목한 세력의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이의 갈등 요인과 관계 개선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 나라.
시리아와 튀르키예는 900km가 넘는 긴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로 보면 북쪽에, 튀르키예로서는 남쪽에 상대국 나라가 있는 셈입니다. 중동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이 두 나라는 지리적, 민족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마찰과 갈등의 시간으로 점철됐습니다. 종교적으로만 봐도 튀르키예, 시리아 모두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서 같은 색깔일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종파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다릅니다. 튀르키예는 순위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시리아는 국민들은 순위파가 다수지만 지배 세력은 소수인 시아파가 독재적으로 집권해왔습니다. 민족 구성도 다릅니다. 튀르키예는 오스만 투르크족의 후예로 튀르키예인이 70에서 75%를 차지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아랍권 국가가 아닙니다. 반면에 시리아는 아랍인이 80에서 85%를 차지하는 아랍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두 나라는 소위 물 전쟁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튀르키예에서 발원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은 아래쪽에 있는 시리아, 이라크 등지로 흘러가고요. 물이 귀한 이들 나라의 귀한 젖줄입니다. 하지만 1960년대 튀르키예가 수력 발전을 위해서 댐들을 짓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벌어지는데요. 국제사회 반대 여론 속에 결국 튀르키예는 시리아와 이라크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형국입니다. 두 나라는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한 다음해인 2012년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수리에 yaşanan olaylar bütün insanlığın bütün İslam dünyasının yüreğini yaralamaya devam ediyor.
Olayların başladığı gün 튀르키예는 시리아 정부의 반정부 세력 유혈 탄압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아사드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고요. 이는 결국 국교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튀르키예 내 쿠르드족.
튀르키예와 시리아 간의 갈등에는 또한 쿠르드족이라는 뜨거운 감자가 존재합니다. 쿠르드족은 오랜 옛날부터 중동 일대에서 살던 민족으로 오늘날 약 2,500만 명에서 3,500만 명이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이란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종파적으로는 튀르키예와 같은 순위파에 속합니다. 이들은 지금 튀르키예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데요. 튀르키예 통계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약 1,700만 명이 튀르키예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튀르키예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하는 걸로 튀르키예 사람 5명당 1명꼴이 쿠르드족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쿠르드족 사회가 커지면서 쿠르드족만의 국가 건설을 추진하는 무장 세력도 생겼는데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튀르키예 정부는 쿠르드 노동자당 같은 급진 세력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르드족이 많이 거주하는 튀르키예 남동부, 즉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튀르키예 정부군과 이들 간의 유혈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 쿠르드족.
시리아에는 약 250만 명 정도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시리아 전체 인구는 약 2,38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내 쿠르드족은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2011년에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고 어수선한 가운데서 이들 쿠르드족은 2014년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가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서 준동하자 미국과 연합국의 대테러 작전을 함께 수행하면서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문제는 튀르키예 정부가 시리아 민주군, 쿠르드 민병대 같은 무장 조직을 자국이 테러 집단으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 연계 세력으로 본다는 점이었는데요. 튀르키예는 쿠르드족이 IS 대테러 작전을 핑계로 세를 불려서 자국에 더 큰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의 거점인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수시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시리아 정부의 반발을 샀는데요. 시리아는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항의했고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을 비롯한 시리아 지도부는 시아파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정부군과 민병대는 지금도 쿠르드 거점인 시리아 북동부에 대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과 튀르키예 사회의 불만.
2011년 4월에 시작된 시리아 내전은 13년이 넘도록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내전 때문에 할 수 없이 살던 터전을 떠나 했던 시리아 국민은 1,4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 튀르키예가 약 330만 명으로 가장 많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내전이 길어지면서 튀르키예 사회에서 시리아 난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튀르키예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리아 난민들과 튀르키예 시민사회 간의 충돌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시리아 남성이 7살 친척 소녀를 성추행한 것에 분노한 튀르키예 주민들이 시리아인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일부는 더 이상 시리아인들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돌아가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야권도 난민을 받아들인 에르도안 정부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빙 기류 속 여전한 갈등 요소.
지난 10여 년간 경색돼 있었던 시리아와 튀르키예 관계에 최근 해빙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이어서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포화 상태에 있는 시리아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앙카라 방산업체에 대한 테러 공격과 이에 따른 튀르키예의 시리아 공습, 또 시리아 정부 관리들이 관계 정상화에 앞서서 시리아 북부 반군 거점에 주둔하고 있는 수천 명 규모의 튀르키예 군대 철수를 요구하고 있어서 양국 관계 복원에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프랑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의 실질적 지도자 마린 르펜 의원입니다. 르펜 의원은 지금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6월 31일 치러진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 RN이 득표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C'est surtout pour partager ensemble un immense espoir.
현재 아래는 올해 28살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가 이끌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도자는 마린 르펜 전 대표입니다. 마린 르펜 전 대표의 아버지 장 마리 르펜이 1972년에 아렌의 전신인 국민 전선을 창당했는데요. 마린 르펜은 2011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렌 대표로 선출돼서 약 10년간 당을 이끌다가 2022년에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르펜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승리했습니다. 르펜 의원은 1968년생으로 55살입니다. 극우 정치인인 아버지 장 마린 르펜의 세 딸 중 막내였는데요. 유년 시절에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1976년 르펜 의원 가족이 살던 아파트가 폭탄 테러를 당하는 사건을 겪었고 이 일은 그녀의 성격 형성과 정치적인 시각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르펜 의원은 1992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요. 파리에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1998년 아버지의 국민 전선에 합류해서 당의 법무 책임을 맡았고 2003년 당 부대표가 됐습니다. 2007년 아버지 장마리 르펜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대선 캠페인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르펜 의원은 아버지의 일부 극단적 의견에 반대하면서 아버지의 그늘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고요. 아버지와 거리를 뒀습니다. 르펜 의원은 2017년, 2022년 프랑스 대선에서 결선까지 진출했는데요. 두 번 모두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과 맞붙어 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르펜 의원은 프랑스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물급 정치인으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관계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의 실질적인 지도자 마린 르펜 전 대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있는 그대로 말하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Good to be here again.
Do you ever tell white lies?
Yes. No, I mean no.
I cannot do that. I always call a spade a spade. You think I should change that?
Not really. I like people who speak straight to the point.
White lie, 선의의 거짓말을 white lie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지 잔에게 물었는데요. Do you tell white lies? 저는 I always call a spade a spade. 스페이드를 스페이드라고 한다. 이 스페이드는 카드 게임에서 산 모양의 나뭇잎이 그려져 있는 카드를 말하는데요. 스페이드를 스페이드라고 말한다는 말이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speak straight out, 바른 말을 하다, 솔직히 말하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는데요. Unlike people who speak straight to the point, 나는 솔직히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잔이 얘기를 했죠.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Tell me straight out.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Tell me straight from the shoulder. Tell me straight from the heart.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Let me tell you straight out.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Let me tell you straight from the heart.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다라는 표현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you got a new supervisor. Do you like him?
I think so. My new supervisor has a very direct, open, and honest way of speaking. He speaks straight to the point.
존의 새로운 보스는 말할 때 직접적이고 열려있고 정직하게 얘기한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표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My new supervisor has a very direct, open, and honest way of speaking. He speaks straight to the point.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빙빙 돌려 말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도 비슷한 상황에서 쓸 수 있겠죠?
Don't beat around the bush.
덤불 주변을 치지 마세요. Beat around the bush. 덤불 주변을 치다. 숲 주변을 두드린다. 본론에 안 들어가고 주변을 치는 거니까 빙빙 돌려 얘기하는 것을 beat around the bush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론을 얘기하세요. 빙빙 돌려 말하지 마세요. Don't beat around the bush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Do you have time to talk?
Yes. What is it?
Is it really a good time for you? I can come back an hour later.
I'm fine now. What's it about?
Maybe I should talk to you after I have solid proof.
Come on, don't beat around the bush. Tell me now. 잔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주저주저 하니까 제가 빙빙 돌리지 말고 지금 얘기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Don't beat around the bush. Tell me now.
그럼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다라는 표현.
He speaks straight to the point.
He speaks straight to the point.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you got a new supervisor. Do you like him?
I think so. My new supervisor has a very direct, open, and honest way of speaking. He speaks straight to the poin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귀의 매일 영어, 오늘은 있는 그대로 말하다. Call a spade a spade.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Let me tell you straight out. 빙빙 돌리지 말고 얘기하세요. Don't beat around the bush. 솔직 담백한 대화, 이끌어낼 수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직후 미국민들에게 2020년 바이든에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선출한 직후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For over 200 years, America has carried on the greatest experiment in self-government in the history of the world.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200년 이상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치 실험을 계속해 왔으며 이는 과장이 아니고 국민이 투표하고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하며 평화롭게 국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축하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assured him that I direct my entire administration to work with his team to ensure a peaceful.
바이든 대통령은 그리고 나는 우리 행정부가 평화롭고 질서 있는 권력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그의 팀과 협력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은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 그녀의 출마를 칭찬해 왔습니다.
She has a backbone like a ramrod. She has great character, true character. She gave her whole heart and effort.
바이든 대통령은 그녀는 강인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훌륭한 성격과 진정한 성품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전심전력을 기울였고 그녀와 그녀의 팀 전체는 그들이 벌인 선거운동에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에게 참여를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캠페인이 경제적인 비전의 경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country chooses one or the other. We accept the choice the country made.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며 우리는 국가가 내린 선택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승리해야만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번 말했다며 우리가 모든 것에 동의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에게 투표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미국인으로서 갈등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약속을 이행하고 헌법을 존중할 것이라며 내년 1월 20일에 우리는 이곳 미국에서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